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입니다.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건은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건은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그 예언 활동은 예레미야 51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52장은 역사적인 서술이고 예언 활동은 51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은 이후에 거의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시대를 향하여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50년 정도 사역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젊은 청년이 부름을 받아서 나이가 지긋한 이제 노인이 되기까지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꽉꽉 채워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것이죠. 그가 가장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파트에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건은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건은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사실 이 내용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고 멸망시킬 것,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만큼 철저하고 이미 계획이 다 섰다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원래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애굽편에 서면 안 되고 바벨론으로 가야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아마 이 인생 마지막에 이 바벨론에 대한 그 맹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나이 먹더니 변했나? 전향했나? 애굽에 포섭당했나? 바벨론이 요즘은 좀 덜 챙겨주나?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가 참 많은 시간 동안 전해왔던 그런 메시지의 색깔이 정말 친바벨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아, 저 사람은 바벨론과 친하구나, 바벨론 편이구나 라고 오해할 정도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이 도대체 당신은 이 땅의 평안과 복을 빌어야지 어떻게 저 바벨론의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더러 저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까지 넣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바벨론 그 왕의 최측근이었던 그 비서실장 정도가 되었던 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포로들의 행렬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발견하고는 그 예레미야를 풀어줄 정도로 예레미야는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서도 아, 유대 땅에서 활동하는 저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입니다.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이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이 느부사라단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할 만큼 이 예레미야가 그동안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예레미야는 이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승낙하기만 하면 아마 그 남은 일평생을 바벨론에서 정말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냥 기왕에 우리 다 바벨론에 가서 투항하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본인은 그렇게 좀 편하게 가서 살아도 괜찮을 법도 한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단숨에 거절합니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어떤 그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예레미야는 친바벨론도 친애굽도 그 어떤 편에 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말했고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애시당초 바벨론에는 조금의 마음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그냥 오해했을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중반부에 기록된 그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는 아, 바벨론 편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장 마지막에 그 본문에 이 내용을 들었다면 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전향했구나.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적인 동기로 선택한 결과가 때로는 어떤 모종의 정치적 그런 입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구미와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쪽 사람들이 우리 편이라고 하고, 또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런 얘기를 했더니 또 저쪽 사람들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착각은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꼴과 나의 신앙적 동기를 동일시하는 착각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처음에는 우리가 선한 동기로 그 일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잊어버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저 천박한 힘겨루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50년 넘게 50년에 가까운 그 일생 동안 사역하면서 세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자신과 함께할 세력을 규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그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투항하기 운동본부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도 그거였고 그들이 원하는 바도 그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현실화시키려면 그들과 손잡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혼자서 활동합니다.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그저 뭐 함께했던 사람들은 바룩 한 명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과 함께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의 그 힘겨루기 사이에서 이 땅의 이권 다툼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그렇게 전락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손 내미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붙잡지도 않았지만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내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자기가 득볼 수 있는 그 모든 이득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아, 이 예수라는 사람 잘만 이용하면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밀어줄 테니 출마하십시오. 대통령 출마하면 우리가 당신 확실하게 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왕이 되면 우리가 독립합시다. 이게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대중들이 갖고 있었던 의중이었어요.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자신에게 끊임없이 몰려드는 그 대중들을 늘 흩으시고 그들을 피해 다니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력을 규합한다고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 이번에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다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정말 맹렬하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선지자 활동을 마무리를 합니다. 59절 이하에는 지금까지는 글로 그걸 썼다면 좀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9절부터 마지막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방문할 때에 그 병창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보좌관이었습니다. 스라야라는 보좌관이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보좌했던 것이죠.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 편에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 편에 이 책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바벨론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적은 다음에 당신이 거기 가면, 바벨론에 가면 그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거기서 책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십시오. 돌에 묶여서 그렇게 가라앉는 그 책처럼 바벨론은 절대로 다시 역사의 그 위로 떠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라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레미야의 부탁을 들었다가는 바벨론 땅에서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유대인 포로 공동체에 가서 그 책을 읽는다 쳐도 그 왕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람들 안 붙였겠습니까? 거기서 그거 읽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야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라고 나와 있지만 이 네리아에게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룩이에요. 예레미야의 보좌관이었던 바룩. 참 이 형제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을 돕고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라야는 왕의 보좌관이 됐고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보좌관이 됐던 것이죠. 이 네리아의 집안은 사실 왕의 최측근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라야가 왕의 그 보좌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바룩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 궁에서 한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필 예레미야를 만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그 저 먼 지역에 아나돗 출신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느라고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이라고 치고 형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산 거죠. 아마 스라야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도대체 뭐에 홀려가지고 저 예레미야라는 작자 뒤를 저렇게 따라다니나. 그냥 우리 집에서 잘 있었으면,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쟤도 나처럼 뭔가 한자리 차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뭐가 좋다고 이것까지 다 포기하면서 저기 따라다니나. 아마 바룩이 자기 형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신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스라야에게 얘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스라야는 이 예레미야의 부탁을 기꺼이 목숨을 걸고도 아마 이렇게 승낙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스라야가 이 유프라테스 강에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책을 빠뜨림으로 예레미야의 50년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활동이 종료가 됩니다. 한평생 한결같았던 예레미야였어요. 한 50년, 여러분,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공로패도 받고, 은퇴식도 과하게 좀 치르고, 뭐 원로라는 이름도, 직책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원로 선지자, 예레미야. 퇴직금도 좀 받고. 그랬을 텐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가 한평생 어떻게 보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는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감옥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숱한 오해도 얻었습니다. 저 사람은 바벨론 편이다. 그런 오해를 견뎌가며까지 정말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과 땀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거기에 다 바친 거죠.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그 자기 책 끝에다가 한 몇 줄 적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한마디 붙여도 될 텐데 그런 말도 없이 예레미야는 그저 역사에 뒤로 훌쩍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생색에 대한 약간의 생색, 그런 생색 내는 것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고 그런 표시도 안 내고 그냥 그는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죽도록 헌신해놓고서는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좋은 보상이 있어서 좋은 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자체를 내가 가장 좋은 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상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일이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이 그 50평생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일까요? 예레미야는 예언자였습니다. 자기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성공입니까? 자기 예언이 이루어지면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 또한 그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시나리오가 자신이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실력이 형편없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성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실패해야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예레미야는 한평생 한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지어진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라는 오해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실패해야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 없이 버림을 당하신 것이죠. 오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덜하고 먹고 싶은 것 좀 덜 먹고 그렇게 조금 금욕주의적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노력과 수고와 일평생의 헌신의 결과를 내가 누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열심히 한 모든 그 결과를 하나님 제가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모두 받아주옵소서. 저는 이 예레미야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정말 기뻐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없이 그 눈물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지만 그 안에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열정과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끊임없이 평생 울어도 괜찮을 만한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감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와 같은 예수님 닮은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자들 중에 십자가 지겠다는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장담하고 자신있게 말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제자들처럼 얼마나 많은 찬양의 가사로, 또 성경 암송으로, 또 신앙의 고백으로 십자가 지겠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제 힘으로 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 되셔서 나의 십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제가 묵묵히 지고 예레미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오해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아도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눈 맞추며 우리 한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숙여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라가다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처럼 설령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그 십자가 우리가 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따라가는 우리 일생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방문했을 때 토기장이의 손에서 수많은 그릇들이 깨어지고 깨어진 조각을 기가 막히게 이어붙여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또 보았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매일매일 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깨어진 파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손으로 친히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 조각난 인생들을 이어붙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울며 수고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도 기꺼이 또 기쁘게 그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제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공로 영광 주님 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곁에 그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